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애 사역이 끝나갈 즈음에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고난받고 이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얼마 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죠. 역시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인데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에게 자기들을 좀 높은 자리에 다음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이 야고보와 요한이 잘한 겁니까? 우리는 보통 여기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잘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잘못한 겁니다. 아주 굉장히 잘못한 거죠. 이분들의 모습에는 아주 중요한 잘못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이들은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바르게 알지 못한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땅 위에서 이 권세와 영광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왕권을 차지한다든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님이 왕권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높은 자리, 소위 그 좌의정과 이 우의정을 차지하려고 청탁을 한 것이죠. 또 이 사람들은 이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그런 겁니다. 이거 아주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알지 못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조금 전에 이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분들은 예수님의 이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어떤 영광만 생각한 겁니다. 이거 분명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주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 부탁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부탁은 100% 잘못된 것이기만 한 걸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부탁을 한 저들의 마음 그 깊은 곳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주 귀한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고난의 메시아인지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시는지 이걸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영광을 받으실 때 자기들도 이 영광을 받고 싶어 한 겁니다. 이들이 그 영광이 소위 말하면 땅의 영광으로 생각한 것은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는 이것은 소망 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러한 그 소위 청탁하는 저들에게 심각하게 꾸짖으시기보다는 오히려 너희가 구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아주 점잖게 말씀해 주셨지요.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되묻고 계시거든요. 자,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뭘 모르고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받을 영광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잘못된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니까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강조하고 잘못된 모습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만 강조하다가 이 야고보와 요한이 품고 있었던 정말 이 중요한 모습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중요한 모습이 뭘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안다고 해서 다 좋은 성도가 되는 건 아니죠. 올바른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안다고 해서 올바른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도 있어야 올바른 성도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한 것 뭐 절대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부탁을 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은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올바른 성도가 되려면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려는 열정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그 주시는 그 구원과 영광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그걸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모하는지 그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말씀이지요. 사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참 우리의 주시는 그 큰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이걸 알면은 우리는 아마 저절로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그걸 사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밭에 정말 귀한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은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밭의 보물을 사모하는 겁니까?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구원에 대한 모습이고 구원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좋은 성도가 돼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주님이 주신 그 구원과 그 축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되고 또 그걸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걸 받으려고 온 열정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을 사모하는 이런 열정이 없으면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을 보고 그 열정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서 이 구원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공짜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열정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악한 세상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데 구원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없으면은 그 고난을 이 세상에서 이겨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정이 없으면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순교하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 김철원 목사님, 그리고 이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영진 전도사님, 뭐 이런 분들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순교하셨을까요? 이분들이 신사참배 거부하고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는 거 그것 때문에 순교하긴 했는데, 이분들이 신사참배나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걸 거부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부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성도님들도 신사참배와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는 걸다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거이나 주영진 전도사님이나 김철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거부한 것이나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당시의 성도들은 그게 옳은 것인 줄은 알면서도 그 구원을 향한 그 열정이 그걸 이겨내고 견뎌낼 만한 그 모습이 그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저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열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 열정. 이런 열정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열정이 없는 성도는 내쳐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는 요한계시록 여기 그 앞에 2장과 그리고 이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꾸중만 드는 교회는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칭찬 한마디 못 듣고요.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었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열정이 없었던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칭찬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열정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주시는 이 영광을 열정적으로 사모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지 한두 가지를 알려주지요. 여기 6절부터 이 8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목숨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 은혜를 깨달으면은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길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구원의 영광을 보면 열정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 오늘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지 않습니까? 또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받으신 놀라운 영광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을 바라볼 때 고난도 이기고 영광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걸 열정적으로 사모하게 되면 그 열정적인 이 영광에 대해 사모하는 그 소망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참된 성도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영광을 사모할 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에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지요. 하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낮아지신 그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되면 나도 희생이나 고난 그리고 낮은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은혜와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된 십자가의 모습은 예수님이 그 낮아지신 모습이 더욱더 그 모범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영광 받으시는 모습은 영광의 소망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열정과 힘을 더 많이 주는 모습은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이지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시기를 너희들도 믿음을 지키고 악의 유혹에서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영광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우리는 열정과 힘을 얻고 모든 고난도 이겨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대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너희가 내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고난을 의미한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수 있다 그러죠. 어떤 고난인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아 예수님 그 잔 마시는 거 어떤 겁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거라도 당연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 예수님 통해서 받는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 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 바쳐서라도 내가 그걸 꼭 얻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영광에 대한 소망은 우리들에게 이런 열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쳐주면서 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신앙의 생활의 이 열정을 우리들에게 불러일으켜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영광에 대한 소망, 이 열정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는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오늘 제목으로도 그렇게 정했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늘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 지도자와 세상 권력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뭐 사치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편하게 사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아서 결국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기도하신 것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이런 고난 정도는 각오하고 따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것이 잘못했다거나 막으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알고 따르라는 거예요. 얼마간의 고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고 싶다면은 이런 고난도 각오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데 예수 믿음으로 해서 모든 고난이 없어진다고 하면 누가 세상 사람 예수 안 믿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어요. 믿어도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따라와야 우리들에게 영광까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난을 각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열정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너무 큰 거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 같은 거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그 영광에 대한 소망 속에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건만은 얻겠다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그냥 나오죠? 겸손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겸손은 내 마음으로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아지고 낮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겠다.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이 겸손은 마음의 문제거든요.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 나는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도 더 잘났다.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마음으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도 남을 높여주고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지요. 그러나 이건 교만한 마음을 절제하고 그러면서 좀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좋은 모습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겸손은 아닙니다. 겸손은 마음이거든요. 겉으로만 낮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모습은 우리를 절제시켜주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굉장히 훌륭한 모습 중에 하나일 겁니다. 속은 혹시 교만한 마음이 있어도 그걸 겉으로 절제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큰 상급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마음으로부터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마음이 겸손한 것과 마음은 교만하지만 절제해서 겉으로 겸손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이건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둘이 다를까요? 진짜 마음이 겸손하면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겸손하지 않는데 자기는 겸손하지 않는데 자꾸 겸손하게 자꾸 행동만 하는 그 사람은 조금 지나면은 상처를 받습니다. 무시당하면 상처받아요.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그래도 잘난 척하지 않는데 날 무시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겸손한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진정으로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대접을 받아도 그냥 당연하다 그러고 생각하고 맙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해도 상처받지도 않고 상처받지 않으니까 마음이 항상 편안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도 않고 화평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도 편안하고 공동체도 화평을 끼쳐주게 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모든 곳에서 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않습니까?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해도 마음이 평안한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시당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모습을 보면은 가만히 있지를 않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담대하고 강해집니다. 다만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는 다투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지요. 바로 이게 이런 뜻이에요. 자기 헛된 영광을 위해서 남들과 다투지 말라 이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허영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평안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아니, 남들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다 나은 사람들인데. 이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대로 다툼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용으로 하지 않고 다툼으로 하지 않는다. 아, 그러는데 다툼으로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경쟁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경쟁심을 가지면요 수많은 문제가 생겨요. 사실 경쟁심은 장점도 있긴 합니다. 경쟁심이 있으면 이기려고 열심히 노력하게 되죠. 그래서 일에서 능률이 오를 때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경쟁을 유도하기도 하죠. 사회에서 그것을 용인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회사나 어떤 부서에서 능률을 올리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소위 용인술로 직원들을 막 경쟁시키는 어떤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내 자녀들에게도 경쟁시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 그런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를 경쟁시키지 않습니다. 경쟁은 사랑을 깨뜨리고 가정과 경제와 사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으로 능률을 올리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경쟁과 능률보다 사랑과 평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교회는 성도들이 경쟁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높여줘야 진정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경쟁하며 다투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존중할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경쟁하면요 바르게 살기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경주하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질주해 나가지요. 야, 저 사람들은 아주 경주하는 것 같다 딱 느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어쩌다가 한 번씩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빨리 가는지 경쟁하는 그 사람들이 도로 교통법을 지키겠습니까? 경쟁심에 빠지면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정치인들도 당선되는 거 이런 것 가지고서 자꾸 경쟁하기 시작하면 법을 자꾸 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는 말도 생기게 된 겁니다. 경쟁심이 생기면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반대로 겸손하다면 그런 모든 악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바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겸손한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과 가깝게 지낸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과 가깝게 지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이라고 그러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좀 잘 이해하도록 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겸손한 사랑입니다. 사실 사랑 자체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것을 읽어보셨죠? 거기에 이런 말씀 나오죠?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 자체가 원래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늘 겸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품으면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낮고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참사랑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사랑하라는 말씀만 들으면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기가 쉽지요. 그러고도 사랑하는 건 줄로 압니다. 내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 사랑해도 내가 사랑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말만 들으면.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말씀. 내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참사랑이 아니에요. 참사랑은 여러분,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사람까지, 내가 모르는 사람까지라도 사랑하는 것,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되돌아가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겸손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무가치하게 보이는 사람에게까지라도 나도 겸손하게 그들과 함께 지나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낮은 것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절로 낮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렇다고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가정이나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겸손한 마음과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 같이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면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잘 알아주지 않지요. 오히려 무시당합니다.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무시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에서마저도 능력이라는 이런 높은 이런 사람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면 이권도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땐 오히려 피해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내 자신을 위해서 싸우지도 못한, 겸손한 마음 있으면 싸우지도 못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겸손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 예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겸손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세상을 구원하고 온 세상에 뛰어난 영광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겸손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고 천국의 영광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겸손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불평이 있습니까? 평안치 않습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화평을 전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즐겁고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그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세상도 구원하게 될 겁니다. 남들이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와 가정과 인물이 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하게 살다가는 세상에서 손해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할 수 있다는 것, 저조해야 되고 속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살려면 이런 모든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야 될 것이죠.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진정으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사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열정적인 소망이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열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그 겸손을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평안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천국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이 열정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열정으로 세상에 그 모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살아서 내 마음에는 늘 참된 평안이 충만하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화평을 이루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지만 세상도 구원하는 귀한 성도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아둔해서 그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을 깨닫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지만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천국에서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축복의 기림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제 앞으로는 주님을 향하여 온 힘과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 위에서도 충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이 땅의 고난도 이겨내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도 함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신앙인이 되어서 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우리 개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어려움 중에 죄와 또 바이러스로부터 계속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세상이 평화롭고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 연로하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하나님 특별하게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물도 바칩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된 것처럼 유괴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때 강건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저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